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멈춰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날 특별히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하고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처에 다니며 뭐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가 뭐 나에게 기회가 왔든 오지 않든 어느 때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왜 고난 주간에 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이거 두 가지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누군가만 할수 있는 것처럼. 뭐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지 할수 있는 것. 물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 전도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노방 전도 같은 거 있겠죠. 뭐나 되게 수줍음 많은 사람인데 막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 그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나는 잘 못하겠는데 못하니까 더 이제 해야 되는 걸 못하는 사람처럼. 또 어떤 획일화된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대한 그 선입관, 그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사람들 나눠주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어렸을 때는 다 가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계란 나눠주는 게 어렸을 때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크니까 나가서 뭔가 그걸 한다는 게 이제 부끄럽고. 그래서 친구 만나면 어떡해요? 그럼 반갑게 인사해줘.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부담스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슬람권의 나라에 가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막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노방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쫓겨나죠. 바로 쫓겨납니다. 만약에 그 방법만 유일한 복음 전도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주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장을 여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슬람권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서 나 선교사요라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갑니다. 그런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방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되지 않는 거죠. 물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특권과 어떤 이례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지요. 소위 말하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진짜 특별한 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하면 다 시천마크를 찍겠죠.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는 바울이 전할 만한 상황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 헬라시대거든요. 그때가 헬라시대 하면 여러분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높임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때 헬라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새로운 지식을 내가 알아, 아니면 내가 들었어, 배웠어. 그걸 가서 광장 같은 데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러 와요. 그것을 아는 것에 즐거워하고 그걸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바울이 내가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말빨로만 전하면서 돈을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그런 일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경각하기 위해서 나는 일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문화는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면 지금 우리 가서 갑자기 어디 광장 같은 데 가갖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뭐야 하겠지만 이때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였던 시대에 그런 문화가 깔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하는 게 지금과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어디 가서 어딜 먼저 가요? 회당에 먼저 가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곳에 회당이 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같은 곳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 곳, 들을 수 있는 곳, 전할 수 있는 곳에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가지고 사역했지만 바울이 가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곳들은 전도를 하기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곳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전하면은 굉장히 경계하는 곳에 막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바울이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금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어떤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던 시대였죠. 아무튼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때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되는 곳,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심지어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면 그와 함께 뭣도 같이 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고난 없이 평탄하게, 편하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성공하는 삶이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분명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인 기득권층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리고 잡히게 하시고 오히려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근본적으로 당하신 게 맞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냥 겉으로 하는 이야기고 정작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 기득권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참 진리인데 그 진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들을 다 깨부수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왜냐면 그건 비진리였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닌 쪽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참 진리를 비추니까 하나님 아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실질적인 고난 가운데 넣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증거하죠. 빛을 딱 비추면 어둠이 딱 드러나요. 그럼 어둠의 반응은 뭐예요? 빛이 딱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이 어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막 돌로 맞고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바울을 이렇게 고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첫 번째는 예수님 잡아 죽였던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각 이제 뭐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술이 흥행하는 지역도 있었고 막 우상을 엄청나게 열렬히 숭배하던 지역도 있었고 막 점쳐갖고 막 돈, 막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지역에 가서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다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술책 다 갖다 팔고 막 점치는 사람이 점을 못 치게 되고 이러니까 그걸로 뭐 했던 사람들?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이 바울이 와갖고 한 이야기 때문에 자기가 벌고 있었던 것을 다 뺏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바울을 핍박해요? 그 기득권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기의 삶을 누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것을 얘기하는 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박해,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요?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아닌 것에 예스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노해야지만 세상을 쉽게 살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한 고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예스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노라고 사는 것이 죄고 그것이 우리의 허물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본이 되셨어요. 뭐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쫓아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오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 받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고난은 뭐다?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 그리고 진짜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예스하는 삶이. 여러분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예스,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다 예스라고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 아닌 거네? 그럼 나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거 하나님 아닌 건데 그럼 나는 노 이거 하나님인 건데 다른 사람 다 하지 않아 아니래 근데 하나님인 것인 게 분명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예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 전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함께 와요? 고난이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한 거고 없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고난은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던 것처럼 저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난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왜? 세상과 반대돼서 사니까. 세상과 거슬러 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이 우리 삶에 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이 네버엔딩 스토리가 아니에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우리 안에 반드시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자체가 끝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요. 근데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삶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그 영광의 선물이 우리 삶에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하고 살고 진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있는 삶이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해준 거죠.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 다음에 주어진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더 있든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말하고 진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교수가 된 지금까지도 술안 먹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 그 핍박에 가장 선봉에 선 사람들은 누구다? 소위 말해서 예수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나도 교회 다녀서 술 먹는데 너는 뭔데 술안 먹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핍박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저항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피해 다닐 수 없어요.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삶이 어쩌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예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면한 주간을 통과해 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지금 무엇에 예스하고 있고 무엇에 노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 마치 노방전도만 생각해서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멈춰 있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